마태복음 6장 10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주기도문의 우리 둘째 간구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둘째 간구 맞죠? 예,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한 번 더 오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독교인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나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안에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왕 대신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에서 더 세워져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옥 심판으로 가야 했던 사단의 나라였던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신 현실보다 더 복된 현실은 없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증거하는 걸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은 어떻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그 나라의 왕 대신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사랑과 순종.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삶에서 맺어져야 되는 열매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입니다. 거기에서 자라가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더욱 굳게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왜?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관계와 교제이기 때문에 사랑과 순종으로 열매 맺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우리의 죄성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잘못 믿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뭐 구원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모습도 그랬고요. 지금의 교회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러한 죄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는 죄성이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였지만 여전히 구약의 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하는 죄성이 있다는 거죠. 즉 옛언약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죄성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사실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에도 이러한 죄성들이 있었어요. 즉 예수님이 이미 천국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과 천국을 주목하여 보려고 하지 않았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조금 있다가도 보겠지만 구약의 하나님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나라였지 아직까지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현실은 아니었죠. 그런데 여전히 구약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전히 세상적으로 이 땅의 현실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왜 이렇게 가느냐? 이 세상을 구하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와 구약의 이스라엘의 관계를 먼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셨지만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 원형은 어디에 있는 거죠? 참 것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더 원형을 들어가 보면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천국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구약에서 마치 그림책처럼 잠시 이 땅의 현실로, 이 땅의 나라의 현실로 증거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참 것이 오면 옛 것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주목하여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가르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니,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걸 비추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옛 것은 지나가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려면, 특별히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속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됐죠? 예, 남자들이 할례 받아야 됐어요. 정말 구약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할례 받아야 되고요. 또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을 구약적으로 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정해 세워진 특정한 땅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 땅이나 아니었어요. 바벨론 땅에, 아수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어디였죠? 가나안 땅이었어요. 정말 구약의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고 싶으면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그 가나안 땅에서 잘 되는 것으로, 아무 땅이나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잘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고 안 그런다고요. 가나안 땅에서, 그것도 하나님을 잘 순종하여 자식을 많이 낳거나 장수하거나 수확을 많이 거두거나 부요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잠시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로 이 땅의 현실로 증거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 나라에는 또 반대의 현실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의 저주가 찾아와야 됐고 심판을 받아야 했죠. 그래서 그 땅이 마치 황무지처럼 변하기도 하고, 자식을 못 낳고 여인들은 또 그 가나안 땅에서 끊겨져서 쫓겨나야 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저주까지도 받아야 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영원한 천국 축복의 예표와 그림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다시 저주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만을 내어주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천국이 임하면 그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다 지나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현실로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구약으로 가서 이스라엘이 순종해서 받았던 축복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사실 초대교회 때도 많은 서신서들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나 그 서신서가 보내진 교회를 꾸짖었던 내용들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가 다시 구약으로 가라고 하는 것. 구약적인 것으로 눈에 잡고 손으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려고 했던, 거길로 돌아가려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그들을 그렇게 심히 꾸짖고 복음을 부인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복음의 원수라고까지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그렇게 되면 결국에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거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분명히 임하셨는데 아직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시지 임하지 않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부인하는 것까지 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죄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요. 그 나라의 왕에 대해서도 올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죄인들이 열망하며 기다렸던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왕국과 그 왕국이 가져다 줄 정치적인 해방, 당시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왕과 세상적인 축복, 그것을 가져다 줄 이 세상의 메시아 그리스도 왕. 마치 구약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애굽의 그 열 가지 재앙을 막 기사를 보이시고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하늘에서 막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의 임재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막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해주셨다. 그때와 그때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이후 가나안 땅에서 정말 강한 통일왕국을 세웠던 다윗과 같은 왕. 그보다 더 큰 선지자, 그보다 더 큰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자기들의 참 왕으로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너무나 비천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나면서도 마구간 구유에서 그리고 자라는 것도 저 총구석에 갈릴리 나사렛 이름도 모르는 시골에서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함께 다니는 자들은 전부 비천하고 무식한 자들 어떻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죽는 날까지.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서 확인하려고 했던 자들은 이 세상을 주지 않는다고 화가 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주기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려고 오신 그 하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어느 정도로 죄인들이 원하는 나라와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가 다르면 이렇게 할까요? 그냥 조금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죄인들이 구하는 나라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나라가 어느 정도로 다르면 그 나라의 왕이 미워서 그 나라의 왕을 죽이는 것까지 가냐고요. 죄인들은 자기들이 구하는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같았으면 하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다릅니다. 뭐부터 달라요? 그 왕의 보좌에 누가 앉아있느냐? 내가 앉아있느냐? 하나님이 앉아있느냐? 완전히 반하는 나라. 사단의 나라처럼 사단이 왕에 앉은 나라, 하나님이 왕에 앉으신 나라. 그 싸움이 있다는 거지. 우리 안에는 이 싸움이 없을까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왜 없어요? 이게 무시무시한 영적인 싸움이죠. 지금도 우리 안에 그 싸움이 있어요. 누가 보좌에 앉아 계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말하고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축복에 감사하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을 구하고 그 세상에 따라 하나님 축복을 확인하려는 죄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세상 나라가 다 무너져 가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이뤄가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죄인들의 잘못된 믿음이 잘 보여진 곳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고요. 우리 교회는 약간 수도 없이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장정만 5천명, 여자들과 노인들과 애들까지 합하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2만 명 되겠죠? 그러한 어마어마한 군중들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 그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눈앞에서 체험했잖아요. 봤잖아요, 정말. 그리고 배불리 먹었잖아요, 자기들이. 그때 그 사람들의,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엄청나게 환호하고 열광했습니다. 마침내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마침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세워지겠다. 흥분하며 열광하며 환호하며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우리 임금이 오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하셨나요?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어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1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나를 참 왕으로 섬기고 내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이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구하는 세상 나라의 왕으로 세우기 위함이라.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 죄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였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상숭배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데 왜 그게 우상숭배예요? 저기 불교에 가서 부처님 앞에 절하는 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세상 왕으로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즉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자기 배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저들의 신은 저희들의 배라. Their stomach is their God. 그들의 배가 배를 채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나라, 그들이 기대하는 나라와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가 달랐고요. 그들이 구하는 나라와 예수님이 가져오신 나라가 달랐습니다.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되는 나라고 그래서 원치 않는 나라고 아니 거부하고 그 나라의 왕까지 죽여야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는 세워지면 안 되는 나라라는 거죠. 죄인들 안에서는. 우리의 죄성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까지 죽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일어나는 현실이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계속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합니다. 죄인들은 참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왕과 그 나라의 축복을 알지 못하고 원하지도 않고 아니 다 버려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이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푸신 이유가 뭐예요? 야, 내가 세상 떡을 주기 위해 온 메시아야? 아니었어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을 전하셨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풀어서 설교를 하세요. 6장 뒷부분에. 즉 자신이 하늘에서 온 참떡이라는 것. 자신이 하늘에서 온 참 생명수라는 것.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이 왔다는 걸 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죄인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천국을 바라보는 세상 죄인들의 반응이 이렇다는 거죠. 뭐라 그런다고요? 이 말씀이 어렵다. This is difficult. Who can listen to it?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 이런 하나님 나라는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그 떡을 먹어야 영생의 축복을 얻는다는 천국 복음은 어렵다. 형제 여러분, 그들이 어렵다고 한 진짜 뜻은 무엇인가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아우, 이게 너무 좀 쉽게 풀어주면 잘 믿을게요. 이런 소리인가요? 아니에요. 그들의 귀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하지. 아니, 그냥 그 메시지 빼버리고 세상 떡이나 만들어주면 우리가 잘 믿을 텐데. 아니, 자꾸 세상과 상관없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돌아보기 바빠 죽겠는데 세상과 상관없는 하늘의 떡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는 거 누가 알아들어 그거를. 그냥 우리가 원하는 세상 떡이나 줘서 우리로 배부르게 해줘라. 그러면 믿어줄게. 왕이 되게 해줄게. 예수님은 죄인들 뿌리 깊은 죄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Does this cause to stumble? Stumble. 천국 복음은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걸림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원치 않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너희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겁니다. 귀를 막아버리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달라는 거죠. 천국의 메시지는 세상 죄인들에게는 전혀 기쁘지가 않고요.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그들에게는 절대 복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있어요. 귀를 열어주신 자들만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즉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 안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하늘나라의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살라. 천국 백성들은 구하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는 거죠. 하늘나라의 양식.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부르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구하고 천국의 왕 대신 예수님을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인 천국, 그의 의 대신 예수님. 이것이 우리가 구할 첫 번째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도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천국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맨날 무슨 천국 천국,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중요하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전하시지 않아요. 우리도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나라와 다르기 때문은 아닌가요? 내가 왕되어 잘 성공하는, 잘 되는, 번성하는 그런 세상 나라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은 아닌가요? 예수님까지도 세상 왕처럼 믿으려 하고 예수님 나라를 세상 나라처럼 생각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도 세상 축복이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 이 세상만 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닌가요?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을 주면 더 잘 믿어주겠다는 마음이지는 않습니까? 형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미워하여 죽인 당시의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나라의 왕을 죽이는 것까지 가요. 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것은, 예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또는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천국을 세우시고 천국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 오신 왕이십니다. 잠시 있다 쇠하고 사라질 것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우리 위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잠시 있다 사라질 것만 주목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죠. 이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If only for this life. 이 세상을 위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소망을 갖는 거라면 우리는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자라. 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걸까요? 아니, 정작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 축복을 주기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갖다 버리고 세상 것만 구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모습이에요. 정작 주신 거는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차려줬는데 그냥 가서 그 불량식품 하나 먹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좀 비유가 안 좋지만. 이 모습이 세상 죄인들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진주와 보화를 주셨는데 썩어 없어질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받은 모든 구원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 받았죠.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 의롭다함을 입었죠. 하나님의 자녀들로 받아주시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다가 영원한 천국 본향에 분명히 이르게 하십니다. 다 천국에 속한 영원한 축복이지 않나요? 우리는 여기에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거 아닌가요? 이 변치 않는 영원한 축복 때문에. 그러면 꼭 따라오는 말들이 있죠. 어떤 말이죠? 아니,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관심이 없으시냐? 천국만 가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명한 목적과 뜻과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걸 보지 않으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목적과 뜻이 뭘까요?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더 나은 나라, 영원한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더 나은 걸 주려고 해요. 그렇지 않나요? 아이들이 캔디 원한다고 다 줘요? 아니면 더 좋고 건강한 걸 주길 원하나요? 우리 자신도 그렇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욱이 아들까지 바치시며 쇠하고 썩어 없어질 것을 주시겠어요? 아니면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라고 다 잘 되지 않습니다. 다 부자되고 다 건강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만 봐도 사도들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프고 힘들고 고단하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으면 혹시나 우리가 뭐 잘못해서 받는 벌은 아닌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이런 걸 겪는 건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는 비록 고나고 비참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우리가 뭐 믿음이 없거나 우리가 뭐 잘못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시죠? 로마서 8장에. 그 당시 로마 교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환란과 박해 속에서 살아갈 때 마치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과 같았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너희가 그걸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는 없다. 아들까지 주신 이가 무엇이 아까워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어디서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고 붙들고 끝까지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 사랑을 확인하면 모든 걸 이길 힘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보다 크고 완전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해. 천국 믿음으로 우리를 굳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고난 중에 인내하게 하셔서 마침내 천국 영광에 분명히 이르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을 얻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을 이기라고 주시는 방편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으로 뭐까지 이길 수 있을까요? 죽음까지 이기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면 다 이기는 거 아닙니까? 죽는 것도 주 안에서 유익함이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더욱 천국 복음을 믿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은요, 천국이 우리 삶에서 더욱 증거되기를 간구하는 거죠. 천국 복음을 믿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순종하며 더욱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누구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걸까요? 결국은 완전한 천국의 삶을 바라보시며 천국의 삶을 증거하신 예수님 닮아가게 해달라는 간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 반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사단의 나라가 속히 망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속히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나라는요, 세상에 속한 나라죠. 근데 세상에 속한 나라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의 원리를 쫓아가는 백성들, 를 세상이라고 한다는 거죠. 세상의 원리는 뭘까요? 이 세상의 원리. 요한일서에 가면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오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삶. 처음 아담과 이브가 사단의 유혹으로 범죄하고 타락하였을 때 시작된 삶의 원리. 사납과 따먹을 때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 생의 자랑. 그 삶의 원리로 죄인들은 살아가요. 자기 나라 세우면서.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사단이 임금되어 다스리는 이 세상.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단과 사단의 나라가 심판받는 때가 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그러세요? 뭐 이 구절도 여러 가지로 푸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사실 여기서는 사단이 맞습니다. 사단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그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이 잠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의 우두머리로 있게끔 허락하셨다는 뜻인데 그가 쫓겨나는 때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임했다는 거죠. 천국이 임함으로 사단의 나라가 망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던 사단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더 강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을 결박하고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고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셔서 예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단과 사단의 왕국을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잠시 천사들이 타락하고 악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결국은 다 멸하시고 또 완전히 멸하실 거예요. 따라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단과 사단의 나라도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다는 것. 잠시 악한 세상을 미혹하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예수님의 승리로 이미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지금도 심판 아래 있고 결국 사단과 그의 나라와 그 백성들은 최후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사단의 나라를 멸하셨고 또 멸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성령님으로 인치신 성도들은 하나라도 잃어버리실까요? 사단이 아무리 미혹하고 공격해도 하나님 백성은 끝까지 보존하셔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의 간구를 통해 사단과 그의 나라가 속히 멸망하기를 구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죠. 지금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우리 계시록 말씀 보고 있지만 심판과도 같은 재앙을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사단을 닮은 악의 세력을 점점 멸하여 가고 죽어가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하나님 나라로 우리도 점점 세워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 때에 속히 멸망할 때까지 믿는 성도나 교회가 악의 유혹에 빠지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끝에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어 최후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거고요. 그날에 예수님과 천국의 영광, 그 안에 우리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간구할 때에 궁극적인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곧 영광 중에 다시 오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구하는 기도는. 나라가 임하옵시며의 간구는 결국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에 우리가 속한 천국의 현실이 영광 중에 눈에 보이는 현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영광도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작정이 다 이루어지는 구원 역사의 마지막 끝이 임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마지막으로 계시록 11장 15절에 그때에 세상 모든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속한 천국을 온전히 누리고 증거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한 점 죄도 없는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어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영원토록 살아갈 거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어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더 이상 세상 나라는 하나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만 영원토록 설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세상을 구하는 악의 세력은 하나도 없고 예수님의 나라만이 영원토록 설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물려받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결국 예수님과 예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할 것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고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곧 나그네 삶을 마치고 우리가 다 본향에 이를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나라가 임하옵시며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도 우리가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까지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보다 천국을 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욱 힘써 우리 자신과 형제들과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왕 대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Christ says, Yes, I am coming soon. 아멘. Come, Lord Jesus.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간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더욱 세워져 가고 사랑과 순종으로 열매 맺으며 사단의 나라가 속히 망하고 우리 안에 죄악도 멸하여져 가며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10장 힘 넘버 610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1절과 2절만 찬송하겠습니다.